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 한국에서 저하고 같이 목회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좀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어떤 실수였냐면 누가 봐도 그분은 장로로 뽑으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 청년부 부장이셨는데 청년부에서 다단계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을 하시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분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목사님께 충성을 다하는 목사님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분을 꼭 장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투표를 하는데 그 교회가 커서 투표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꼭 그 이분 찍으라고 쪽지를 써가지고 그 청년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앞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찍어줬고 그리고 이분이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리고 얼마 뒤 이 목사님은 자기가 뽑은 장로님에 의해서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사람의 뜻대로 일꾼을 뽑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일꾼을 뽑는 선거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뽑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꾼 뽑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고 일꾼을 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일꾼 세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6장에서는요 열두 제자를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이고 나 혼자 다니긴 그렇고 제자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며 제자들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둘러서 제자를 뽑지 않으시고 오히려 신중하게 뽑으셨습니다. 6장이면 벌써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보이시고 뭐 이런 일들을 이미 하셨어요. 이미 하시고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뒤에 그리고서 일꾼을 뽑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을 보고 제자들이 자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서둘러서 뽑으면 안 됩니다. 서리집사 저희 교회에선 서리집사 3년 해야지 안수집사 될 수 있고 안수집사 3년 해야지 장로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서로를 알아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귀중한 일꾼 뽑는 날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며 신중하게 일꾼 뽑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한 명이 제자가 사라졌습니다. 자살을 했던 그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는데 그 제자를 뽑을 때 이 투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주던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까지 빠짐없이 함께 우리와 같이 다녔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어부 베드로가 일하고 있을 때 부르셨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는 초면 처음 만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세관에서 부르셨을 때 처음 만난 분인데 내 이름을 안 해? 나를 부르시네? 아이고 끌리네? 이렇게 따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잘 알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말 잘 듣는 사람 뽑아야 할까요? 아니요, 일 좀 똘똘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동네 같은 동네 사람을 좀 뽑아야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아멘.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열두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취향대로 제자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뽑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께서는 밤이 새도록 자신의 생각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관에 가셔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뽑아야 됩니다. 내 종 뽑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뽑는 날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뽑는 것이 맞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뽑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명자는 자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열둘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아멘. 여기서 나 앞에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는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다혈질이었습니다. 왜 다혈질이었냐? 어부들이었는데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 엄청나게 위험한 곳이어서 바다에서 밤늦게 고기를 잡으려면 목숨 걸고 생업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목숨 걸고 생업을 하는데 뭐 성격이 온화할 수 있겠습니까? 다혈질이었어요. 이 다혈질들 모이면 서로 싸웠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는 당시에 매국노였죠.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기도를 할 때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이요 지옥의 땔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옥의 땔감이다. 저것들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인간들이다. 이 세리들은 어부들을 괴롭혔습니다. 일단 어부가 낚시를 하려면 고기를 잡으려면 이 세리에게 어업권, 고기 잡는 권리를 사야 됐습니다. 이 허락이 있는 어부만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죠.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많이 잡고 있으면은 세리들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얼마 잡았어? 이걸 시장으로 가져가려면 마리당 얼마라고 해서 또 돈을 뜯어갑니다. 어부하고 세리는 절대로 친할 수 없고 같이 모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15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아멘. 시몬이 흔한 이름이어서 시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열둘 중에 이름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젤럿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무장 독립 투쟁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고, 그리고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세리들과 항상 싸웠습니다. 그리고 말 안 듣는 세리가 있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옷 속에 단검을 하나 몰래 숨겨 가지고 다니다가 이런 내국노 같은 세리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찔러서 죽이곤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다녔던 칼이 있는데 몰래 숨겨 다녀야 돼서 작은 칼입니다. 그 칼의 이름은 시칼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집에도 시칼이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저기서 시칼이 온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칼이라는 말에는 다른 뜻이 있는데 암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시카리오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 영화의 시카리오도 저 암살자에서 온 말입니다.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 한 모임에 있으면 칼부림 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그룹으로 묶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6절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될 가론 유다이다. 아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제자 하나가 있는데 이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배반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는 다른 제자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요,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유다만 그 남쪽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얼마나 똑똑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는데 이 세리를 제치고 예수님의 재정 담당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아시겠지만 돈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유다에게 돈을 맡겼다라는 것은 유다가 그만큼 신뢰받을 만한 제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총명함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야, 가롯 유다, 네가 나를 배신할 줄 몰랐다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왜 뽑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배신할 기회이기도 했지만 배신하지 않을 기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믿고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이 열두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와 제일 비슷하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공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세운 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열두 제자들을 보면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들을 보면 다양합니다. 나이가 60대부터 30대까지 있고요, 이민 1세도 있고 이민 1.5세도 있고 2세도 있고, 그리고 한국말이 편한 분도 계시고 영어가 더 편한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 공천 과정에 참여하면서 참 감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공천위원회에서 후보들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수락 여부를 제가 물어봤는데 어려운 상황들인 분들이 많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대부분 승낙을 하셨고 또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다음 기회를 기약하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 억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한국 가면 꼭 만납니다. 친한 친구 목사라서. 그러면 이제 제가 차가 없으니까 제가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차를 한 대 몰고 오는데 차가 아주 오래된 차입니다. 그 당시 한 15년 정도 탔던 차였는데 뒷범퍼가 페인트가 다 벗겨져 버렸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리저리 부딪히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차를 감사하게 타고 다니는 목사, 겸손한 목사님이세요.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차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께 밝은 얼굴로 오셔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고물차를 타고 다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범퍼가 이게 뭡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속으로 내심 기대를 했답니다. 혹시 타시던 중고차라도 주시는 건가? 이 기대를 했는데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벽에다가 칠하고 남은 뺑기가 있는데 그 뺑기로 곱게 발라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차를 제 친구 목사가 몰고 왔는데 차가 이전보다 비교도 안 되게 보기 흉해졌습니다. 벽에다 칠하는 그 페인트를 가져다가 그렇게 발라놨으니 이게 뭐 차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걸 보여주면서 자랑을 해요. 이 범퍼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권사님께서 그 자원하는 그 마음, 그 곱게 바르신 그 마음이 생각이 나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감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러실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고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자랑하시겠구나, 기뻐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끝내 그 목사님은 차를 바꾸시게 되었습니다. 차가 너무 흉해져서 그 권사님께서 그 생각까지 하고 바르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명자는 자원합니다. 억지로 일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눈 뜨고 보시면요,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보입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시고 보신 분이 먼저 자원하시고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일꾼들을 복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십시오.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 근력을 키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짐이 있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스스로 진 짐도 있고 남이 억지로 지어준 짐도 있고, 이거 뭐 내가 안 지면 아무도 안 지겠네 라고 해서 내가 진 짐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고 다녀도 뭐 아무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한 줄 아는 그런 짐들도 있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인생에 짐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으신 분들입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라는 말은요, 원어인 헬라어를 보니까 땀이 나도록 일하다, 지치도록 일하다, 그래서 탈진하다, 지쳐 쓰러질 정도로 일한다가 수고하고랍니다. 무거운 짐은 내가 스스로 진 짐이 아니라 누가 내 어깨에 얹어놓은 짐이라고 합니다. 느낌이 오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인생의 짐을 지고 힘이 다 빠져서 탈진해서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시고 부지런히 학교 다니시고 주일날 교회 오시기 피곤하시죠? 성도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십자가 밑에 잠시 내려놓고 쉬십시오.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쉼과 안식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제가 28절 읽고 감격했다가 29절 읽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뒤에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짐 내려놓고 쉬라고 하셔놓고서는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이 멍에가 뭡니까? 소가지는 밭을 갈 때 쓰는 그 나무로 된 커다란 그 사람이 혼자 들기도 어려운 그거, 그게 멍에입니다. 짐이 무거울까요? 멍에가 무거울까요? 이 뭐 비교도 안 되게 멍에가 무겁지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닐수록 짐이 멍에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일요일 날에는 그냥 늦잠도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가고 이러고 살다가 교회를 다니면 일요일이 바빠지기 시작해요. 교회 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가끔 식사 당번 걸려서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내 인생에 짐 내려놓으러 왔다가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사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는 왜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야 할까요? 짐에 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울을 열심히 보면서 멋진 근육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쉽게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일단 부지런해야 됩니다. 짐을 끊었으면 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운동을 할 때 어떤 운동들을 합니까? 보통 열심히 무거운 바벨이나 무거운 역기를 열심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 행동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쉽게 근육은 생기지도 않습니다. 지루하게 이런 일을 반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근육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꾸준히 반복을 해야 근육이라는 게 생겨요.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근육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한두 번 다녔다. 그렇다고 해서 영의 근육이 생기냐? 아닙니다. 운동하고 똑같아요. 꾸준히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예배, 그리고 매번 똑같은 찬송,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 이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반복을 하면 언젠가 내 영혼에 근육이라는 게 생깁니다. 육신에 근육이 생기면 좋습니다. 멋지게 생기기도 했지만 무거운 물건 잘 들 수 있고 뭐 감기 같은 게 걸려도 쉽게 낫습니다. 영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근육이 생기면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시험 같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쉽게 이겨버릴 수 있고, 그리고 시험이 와도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영의 근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근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거운 짐을 져야 큰 근육이 생깁니다. 가벼운 거 들면 가벼운 근육이 생기고 무거운 걸 들면 큰 근육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중직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직자는 교회에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무거운 짐을 질 사람들을 뽑을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격 없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제자들이 자격으로 뽑힌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질투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을 했고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제자로 뽑힌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자격자들을 뽑으시고 가르쳐서 거룩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자격이 돼서 교회의 직분을 맡는 것 아닙니다.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습니다. 맡겨주시면 그 맡겨주신 직분 맡아서 그거대로 살다 보면 그 자격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될 때 아버지 교육받고 아버지 된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어머니가 될 때 어머니가 되는 자격을 받고 그렇게 어머니가 되시는 분들 어디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허둥지둥 살다 보니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역할에 맞게 사는 것이 은혜이고 역할에 맞게 사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고 가야 될 짐,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짐을 줄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짐을 언제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내려놓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짐을 질 수 있는 요령을 주시고 그 짐을 질 수 있는 기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짐 내려놓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짐을 기쁘게 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나갔는데 원주민들하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원주민들이 이동을 하면서 다른 마을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강을 하나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추장이 선교사님에게 커다란 돌을 하나 가슴팍에 얹어줍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이제 도대체 뭐라는 건가 다른 사람들도 다들 가슴팍에 커다란 돌을 안고 있습니다. 뭐 가서 무슨 돌담이라도 쌓으려고 하는 건가? 근데 왜 나까지 이런 일을 시키는 거지? 의심을 하며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강의 가장 깊은 중간쯤에 들어갔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잔잔한 강이었는데 그 강의 중간쯤 가니까 바닥이 미끄럽고 물살이 너무나 센 거예요. 돌을 들고 있지 않았다면 내 몸무게라면 분명히 쓸려 내려가서 시체도 못 찾을 거야.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구나. 내가 지기 싫은 짐도 있지만 그 짐이 나한테 있어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이구나. 내가 내려놓고 싶은 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하나님 내가 이 짐을 언제까지 지고 살아야 됩니까? 직장에서도 하나님 왜 나만 맨날 일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시면 그 짐 덕분에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직장을 나갈 수 있고 내가 믿음 생활 버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짐 내려놓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짐을 거뜬히 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뽑을 사람들은 너 혼자 짐지고 가라 라고 해서 짐 맡길 사람 뽑는 게 아니고 같이 짐질 사람들을 뽑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십시오. 같이 짐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주시면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지고도 흥겨워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생의 짐을 지고 눌린 이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대로 주님 품에서 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같이 져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과 같이 멍에를 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의 근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지는 인생의 짐 거뜬히 지고도 남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